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따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가 한 달 반 전이어서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도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요리문답은 인간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기에 위로가 필요한가?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죄와 비참함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죄는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떻게 살라고 정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한마디로 사랑이 인간의 삶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고 그 결과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것, 좋은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비참합니다. 또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우리는 서로를 잘 사랑하지 않으니 삶의 기쁨이 적지요. 이것이 또 우리의 비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할 때면 얼굴이 빛이 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바로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법의 의도가 실현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때가 잠시이고 대체로는 비참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굳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자, 왜 그러한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은 우리에게는 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로 가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찬란하게 빛을 내기보다는 칙칙한 무채색이라고 느껴지는 것, 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문제로구나, 죄가 이런 일을 벌이는구나 하고 우리는 느끼지만 죄의 심각성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죠.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열 번째 문답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우리가 신문답부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소리내서 천천히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자, 이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점이죠. 자,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질문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을 명하시는 분이었는데 진노를 하시다니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요구를 할 때 요구대로 다 들어주는 것, 그것을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맞춰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좀 겁이 나기도 하죠. 괜히 사랑을 하면 상대에게 휘둘릴 것 같아서 아예 사랑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설명에 따르면 사랑은 그렇게 누군가가 마음대로 내 마음을 휘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랑이 그런 것이었다면 이 세상은 온통 징징거리는 사람들의 천지가 되었겠죠. 그리고 만약 사랑이 그렇게 상대에게 그저 맞춰주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아예 사랑을 하실 수 없는 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마구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댈 수 있는 존재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유래한 것이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그렇게 상대에 휘둘리는 분도 아닌 것이죠. 자, 그것이 11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11문 제가 읽으면 답을 같이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사랑만으로 다 설명되는 분이 아니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의로운 분이시죠. 화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내용을 합쳐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자 의로운 분이라고 말했으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의로운 사랑이라고 말하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의는 자비로 가득한, 사랑으로 가득한 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1문의 답을 다시 보면 우리 죄에 대한 대응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의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는 우리를 형벌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셔야 할까 하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인간의 죄에 대해 형벌을 하시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살면서도 이 세상에 정의로움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만한 또 타당한 이유가 없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휘둘리기도 하고 또 상대의 적이 되기도 하죠.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내가 왜 이렇게 이유 없이 당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살면서 종종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데 이제 그때 우리 마음에는 먼저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아,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힘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힘만 있으면 누구든 나를 함부로 휘둘러댈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무서운 세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능력이 좀 더 있었으면 힘이 좀 더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힘이 인생의 답이어서라기보다는 정당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힘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함을 지킬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공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주위에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겠죠. 이래도 되는가?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 사람 주위에서 그 내 사정을 듣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 정말 속상하고 화도 나겠구나. 이렇게 답을 해준다면 상황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은 어느 정도 풀리게 되겠죠. 진정도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누구에게나 호소할 만한 제대로 된 기준이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누가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고 고생을 하면 그래 그건 정말 문제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권능이 있는 통치자이시니까 고작 우리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죠. 자, 그분은 이 뒤틀어진 상태를 다시 옳게 되도록 바로잡는 분이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 형벌하신다는 말에 담겨있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해서 신음을 하면 힘없는 나 대신 하나님께서 팔을 걷고 자 울지만 말고 일어서서 나랑 같이 가자 그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울게 한 그 녀석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고 그것이 형벌하신다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나 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 온 우주에서 모든 눈물을 몰아내시겠다고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말을 성경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11문의 답에 담겨 있죠. 화면 띄워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이유도 알 수 없이 당하는 바람에 그것도 사방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어디 눈둘 곳이 없어 하늘을 쳐다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하늘을 올려다보며 인생이 뭐 이러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만약에 이 사람이 무신론자라면 그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심한 바람만 오가고 있는 것이 그가 보고 있는 하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울분, 힘이 없어 당한다는 그 고통에 응답해 줄 아무런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힘을 기르자 하는 것이 해법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늘을 쳐다볼 때, 그렇게 때로 한숨을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전을 두드립니다. 정한 때가 되면 내가 그 불의한 것을 이 땅에서 모두 몰아낼 것이다 하는 음성이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숨은 그저 바람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 매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는 좀 더 복잡한 국면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저 피해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참함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를 한쪽에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눈물이 많은 이유는 한쪽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기만 하고 다른 쪽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있죠. 즉 모두가 고통을 받아 눈물을 짓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가해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비참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비참함을 빚어내는 장본인 곧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지 않는 것 죄였습니다. 이렇게 죄란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해자인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 그냥 두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두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선한 세상에 원망이 자자하겠죠. 자, 누구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그 뒤에 가득한 원성이 들려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흘린 눈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는 원망 어린 그런 목소리가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그 앞에 세우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가해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하는 문제가 여기 죄와 비참함 앞에 대두되는 것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깔끔하고도 단순한 답이 있죠. 하나님이 모두에게 유죄를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벌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건 아니라고 나는 무죄하다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자, 이런 답이야말로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아주 깔끔한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일이 그렇게 정리된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다 죽여 없애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아주 깔끔하죠. 자,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되고, 실은 이런 문제 해결을 우리는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은 이처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깔끔하게 끝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2100년에 여기서 다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적겠죠. 자, 죄 많은 인생들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누구도 그 꼴로 살았으면서 100년 후까지 지금 청년들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겠죠.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성경도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선언하고 끝나면 어떨까요? 자, 사랑하기는커녕 미움으로 인생을 채워온 너희는 다 사라져라, 죽어 없어져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가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전망이기도 합니다. 자, 인생은 원래 그렇게 결국에는 죽음으로 벌받고 끝날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조금 웃으면서 그리고 견디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지혜이고 그리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대부분의 목소리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그렇게 허무로 끝나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리문답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혜와는 다른 이야기로 이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자, 요리문답이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가해자인 우리들에게 위로를 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가해자인데 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가능할 것인가? 자,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죄에서 비롯된 중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형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와 위로 사이에 높은 장벽으로 서 있는 것이죠. 자, 바로 12문답부터 이와 같은 인간의 상태를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12문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이어서 답이 나올 텐데 답을 또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 방금 답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결과, 곧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만 우리가 위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이 그 뜻이죠.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려면 죄에 대한 형벌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 즉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러면 대체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요? 앞서 보았듯 가해자인 우리가 벌을 받으면 이야기는 끝나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 존재가 사라져버리니까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아주 묘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그 답,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 답을 다시 보시면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 평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면 누가 벌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벌을 받아야 맞습니다. 다른 이가 왜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여기 다른 이를 떠올리는 이 가능성은 그저 생각해보면 그냥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잘못해서 매를 100대를 맞아야 되는데 나 말고 옆에 사람한테 네가 가서 100대 맞아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될까요? 또는 내가 친구에게서 100만 원을 빌렸는데 옆 사람한테 지갑 좀 열어봐라, 100만 원 있네, 대신 네가 좀 갚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지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100대 맞아달라고 하면, 그렇게 부탁을 하면, 또 다음 달 청구서 당신이 갚아달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게 될까? 아마 말은 안 해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저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상한 얘기죠. 자, 우리는 옆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안 된 느낌이 들고 안타깝긴 하지만 거기에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처지가 안 됐지만 나보고 뭘 하라고? 이상한 말이죠. 자, 그런데 요리문답이 뭐라고 답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요리문답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이를 떠올리는 건 그냥 머릿속의 가능성으로 그냥 떠오르는 일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가능성으로 마구 떠올리면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아까 우리가 옆에 쳐다봤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요리문답이 여기 다른 일을 말하고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실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내려주시고 자, 우리가 아니라 다른 이가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좀 이 이상스러운 일이 성경 곳곳에 언급되어 있죠. 유명한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1032면으로 가보시면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예, 화면으로 안 뜰 테니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소리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은 매도 많이 맞고 그래서 심한 상처를 입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저렇게 많이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보니 진짜로 잘못을 많이 했던 모양이로구나.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저런 놈은 가만히 두면 안 돼. 이제 이런 반응이 사람들이 마음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뭘 잘못해서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채찍도 맞고 징계를 받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기 보면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더라라는 사연이 담긴 그런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하고 구약 성경이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가해자 본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도 않은 다른 사람이 그가 받을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일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리문답이 이 성경 가르침을 따라 가해자 본인인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이가 대신 죄값을 치르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여기 감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상한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요리문답은 먼저 다른 이가 아닌 가해자인 우리 자신이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부터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문답을 보시겠습니다. 자, 13문 제가 문제를 읽어볼 테니까 답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자, 어떤 신세지기 싫은 사람이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마음을 품어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이렇게 마음을 품어도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죄책을 계속 증가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이제껏 지은 죄는 뭐 어떻게 한다고 쳐도 뭐 사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미움이 우리의 힘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든가 원한을 품어야 평소 같지 않은 에너지가 솟구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개한테 자꾸 털이 빠져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청소 속도보다 털 빠지는 속도가 빠르면 개 털 쫓아다니다가 과로사 하게 되죠. 자, 천정에서 흙탕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바닥 청소를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해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벌을 받아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한 번 죽는 걸로는 그에 대한 값이 되지 않죠. 자, 그렇게 되면 인류는 멸종할 것입니다. 자, 위로받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니 위로도 필요 없을 것이고 세상은 창조 이전처럼 아주 고요한 공간이 되겠죠.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참 기묘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토록 다치게 한 사람, 그런 가해자들에게 굳이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아주 이상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 정서로는 참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하튼 요리문답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위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앞에서 보듯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결론 짓지 않고 다른 데로 더 나아가고 있죠. 아까 생각했던 다른 이가 벌을 받는 가능성에 대해 14문이 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4문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자, 여기 우리를 대신하여 어떤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혹시 자, 우리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없는데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했으니 누가 우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었습니다. 자, 구약 제사가 바로 이 주제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제물로 바쳤는데 제물을 바칠 때면 그 짐승을 준비해 온 사람이 자기 손을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안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짐승을 바칠 때 그 짐승은 하나님 잡수시라고 음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짐승은 사람의 목숨값으로 바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숨값이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숨값을 바쳐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짐승이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이 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구약제사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마음속에 질문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뭐냐 하면 대체 짐승이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짐승이 대체 무슨 죄일까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죄 많이 짓는 주인 짐승들은 그 죽을 가능성이 되게 높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답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앞부분에 나왔던 답의 앞부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그 답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 살리려고 짐승 함부로 죽이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짐승 제사의 근본적인 한계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서 찾아집니다. 자,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짐승으로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 더 나아가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 우선은 사람의 가치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아서 그렇습니다. 뭐 사람 장기를 다 실은 합쳐보면 값이 얼마 안 된다고들 먼저 우리는 그런 이야기도 듣곤 하는데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의 가치는 그 정도로 비할 바가 아니라고 양 100만 마리를 데리고 와도 사람의 죄값을 목숨값을 치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참 뭘 이렇게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시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피조물도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대체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의의가 요구하는 그 값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인자한 사람, 평소에 화를 내지 않는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런 분이 화를 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분이 화를 낸다면 정말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자하기가 이를 데 없는 분으로 치면 그 원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자, 사랑을 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라고. 사랑의 원본이기도 한 분이시죠. 자, 긍휼을 하기 이를 데 없는 그분이 진노를 하신다면 일은 완전히 그르쳐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답이 없는 것이죠.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 뭐라도 좀 이 문제에 좀 개입을 해주면 좋겠는데 맡을 수 있는 이가 도무지 없다 하는 것이 방금 이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에 뭐라고 말하는가? 도무지 어디에서도 해결자를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 과제를 짊어지시기로 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대신할 일을 하나님 자신이 찾아내셨죠. 그것이 15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자, 중보자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중보자란 양자, 양쪽 끝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뜻하죠. 자, 양쪽에 서 있는 사람이 사이가 틀어져서 안 좋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화해를 시키는 존재가 중보자죠. 자, 그러니까 앞서 그 요리문답의 설명을 따르자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 앞에 저 하나님 편에 있는 위로 사이에 있는 그 장벽, 하나님의 의라는 장벽을 뛰어넘게 해줄 사람, 그런 존재가 중보자라는 뜻인데 그런 중보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중보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목숨값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받아낼 그런 자여야 중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자세한 사연은 잘 몰라도 결론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자, 중보자의 이름이 누구인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앞서 살펴보았던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 인간의 곤경에 답으로 제시된 분인 것이죠. 자, 누가 그분을 제시하였는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 가해자의 형벌을 대신 지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배워 알고 있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형벌을 치르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를 통해 그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뛰어넘어 구원을 얻어 위로에 이르게 된다고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죠. 이사야 1장 27절이었습니다. 968면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9면 또는 968면입니다. 자, 이사야 1장 27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자, 시온이나 돌아온 이들은 구원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이 뭘 경험하냐면 구속함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죠. 자, 구속함이란 뭐냐면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값을 치른다는 뜻이어서 노예가 있으면 노예의 노예 값을 치르고 그를 해방하는 것, 그게 이제 구속함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 성경이 구원에 가리키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자,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값을 치러 이루어집니다. 자, 무슨 값을 치르는가? 마땅한 형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갚을 것을 갚아야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정의로,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이 정의를 통해 공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이 말이 여기 들어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저 말 한마디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저지른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이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인생을 망치게 해놓고 어찌 그저 말 한마디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걸 바란다면 우리는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이겠죠. 그냥 봐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자, 그런 곳이라면 세상의 질서도 무너져 버리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마땅한 값이 치러져야 정당하게 위로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구원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의의 만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공의로, 정의로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야 됐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아무도 해결자가 없으니 직접 하나님께서 손을, 팔을 끌어올리시고 이 일에 뛰어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뛰어들으셨고 그를 통해 누구에게도 부당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이 일을 해결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거 사실 하나님께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뭘 그리 그 사랑스러울 만한 일이 있다고 그렇게 팔까지 걷어붙이고, 아니 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뛰어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귀찮은 일을 싫어하신 분이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겠냐? 다 네가 저지른 일.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구원을 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세셔서 무엇이든지 그냥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어쩌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힘센 분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그렇게 덜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벌 받아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벌 받는 일을 따로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벌 받는 이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정당한 일이 되었고 우리는 자유롭고 당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찬송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누구 한 명이라도 나를 사랑해주면 세상에 살만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그 가난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값을 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이 소식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이가 하나님으로 계시다 하는 사실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계속하게 될 용기를 내게 될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 저질러 놓은 일들을 떠올려 볼 때면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스를 수 있을지 답을 알지 못해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생각하지 않고 살기로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옹색한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참된 위로로 이끌어내려고 하신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커다란 죄악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기로 몸소 나서